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 7절 8절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6절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것들로 어떤 구절들을 의미하는가 하면 4장 1절부터 시작한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신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이들은 양심이 화인 맞아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그 거짓 가르침 중에 두 가지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주장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 것이다. 혼인은 부부 관계를 금하는 것이고 어떤 음식물은 육고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주신 가르침이 아니고 귀신이 가르침이었다. 6절에 사도가 디모데를 향해서 네가 이것들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이다. 문맥은 그렇게 돼요. 동사는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디모데야 너는 그리스도의 훌륭한 사역자야. 그리고 뒷부분에 있는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우리 성경 그렇게 되어 있는데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너 스스로 사역자인 너 스스로를 양육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는 지금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말씀하는가 하면 디모데야 앞에 언급한 이 부분에 대해서 너의 목회 사역지인 에베소 교회에 이런 거짓 가르침이 들어와 있는데 귀신적인 가르침이다. 이 부분에 너가 막았어라. 디딤돌 역할을 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세찬 그 시냇물이 흐르고 있는 그곳을 징검다리 삼아 건널 수 있도록 하라. 왜냐하면 이 동사 깨우치면 이런 뜻이요. 아래에 놓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물살이 센 냇가를 건너도록 디딤돌하도록 깨달아 알게 하는 것, 진리를 밝히는 이 역할이 디딤돌을 놓는 겁니다. 그것을 너가 하라. 그러면 좋은 군사가 될 것이다. 그런데 너 자신을 스스로 영적 자양분을 먹이는데 게을리하지 아니한 가운데 이 말이에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훌륭한 전사로서의 사역자는 에베소 교회에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를 보니까 두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의 형제자매가 안전하게 시내를 건너도록 잘못 들어온 이단적인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 훌륭한 디딤돌 역할을 하는 것. 두 번째는 너 자신을 돌아보아서 영적 영양분을 꾸준히 공급하여 내면을 강화시켜서 영적 근육을 단련시키는 사람이 되어라. 이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이 헬라어의 문맥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이다.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지금 현실의 문제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그와 동시에 너 자신은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 좋은 채식으로 너 스스로를 먹이면, 이런 뜻이에요. 효과적인 목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디모데는 믿음의 말씀과 훌륭한 가르침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공급이 필요했습니다. 여기서 좋은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디모데의 영적 성장을 도왔고 현재에도 그의 삶을 지탱하는 데 도움을 주는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좋은 경건서적을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읽는 것은 아주 유익합니다. 좋은 경건서적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 유익이 큽니다. 나에게 좋은 도전을 주었던, 그래서 내 생에 어떤 일정한 시점에서 나를 붙잡아 주었던 그런 거 있잖아요. 반복해서 섭취하고 또 섭취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최근에 친척이 되는 어떤 형제와 연락이 되었는데 그가 청년부 수련회에 참석해서 큰 은혜를 체험하고 어떤 회개의 열매가 삶의 변화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주 기뻤어요. 근데 이 친구가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이제 그 영상의 주소를 보내면서 이 영상의 내용에 대해서 목사님 아세요?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화를 주고받다가 참 좋다, 계속해서 들으라, 이렇게 권면하면서 누가 이 영상을 너에게 추천했니? 라고 물었더니 고등학교 때 이 영상을 봤었는데 이 최근에 주님 만나고 다시 그 영상이 생각이 나서 찾아서 이것을 보게 되었대요. 근데 그 영상에 대해서 그가 속한 청년부 그룹에서는 이해를 못하고 내가 좀 과하다 이렇게 하는 목소리가 많아서 나의 의견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이렇게 연락을 취했던 것입니다. 제가 격려했습니다. 정말 괜찮다. 이 목사님의 한 설교는 다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자신을 지탱하고 붙들고 세우는 훌륭한 가르침을 반복해서 듣는 것은 아주 우리 영혼에 자양분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지난 설교 또 내게 어떤 도전과 큰 격려가 되었던 그런 메시지들은요, 외울 정도로 많이 들었어요. 지혜입니다. 좋은 방법입니다.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거부하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거절하라. 여기에 시간 할애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 허탄한 신화라는 말은 그라우스, 나이 든 늙은 여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때 헬라 세계는 14세 내지 15세가 결혼 정년기입니다. 우리하고 너무 큰 격세지감이 있죠. 14세 내지 15세가 되면은 이제 여자아이들이 결혼하는데 이 나이대까지만 여성들은 교육이 진행됐고요. 그 뒤에는 예외적인 경우 아니면은 여자 교육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14, 5세까지 글자를 배우고 했던 이 처녀가 이제 아이도 낳고 생활하고 할머니가 되었어요. 한 60세 정도 되었을 때, 그 한 50년 사이에 어떤 뭐라 그럴까요? 교육상의 진보는 없었다라고 생각하고 이 할머니가 손주를 앉혀놓고 우화나 전설이나 지어낸 이야기 이 전체를 헬라적인 문화 배경상으로는요, 허탄한 신화라고 불렀어요. 이 헬라어 말이. 거기에 시간 할애하지 마라. 디모데에게 과연 이 말은 어떠한 뜻으로 다가왔을까요? 목회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내에 치료해야 될 무슨 과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주신 맨데이트가 있어요. 이것이 저는 지혜라고 생각해요. 과도하게 지나치게 열심을 다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열심을 내면 과하게 몰아가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열심을 내지 않는 분들이 힘을 격려를 받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범위 내에서만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그 세팅해 놓은 그 모본을 따라서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각자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지금 디모데에게 너의 자원과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 여기에 시간 할애하지 말라. 뭐예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세상적인 생각과 관점으로 가득한 이런데 시간 할애하지 말라. 특히 우리 시대 가운데 적용하자면 이건 실제적인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정보라는 것이요. 얼마나 우리를 열매 맺지 못하는 삶으로 유혹하는 덩어리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시간 사용의 지혜를 달라고, 이 정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의 지혜를 달라고, 여기로부터 자유로운 그리고 지혜로운 경영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강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아마 싸워야 되는 영역이 될 것입니다. 세상적인 생각과 관점으로 가득한 정보, 이것은 죄는 아닌데 나를 생산성이 없게 열매 맺지 못하는 삶으로 이끄는 크고 작은 재미들이에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보는 이 영역에는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형식으로 빠져 있습니다. 나의 시간을 뺏기는 것에는 똑같습니다.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 지혜 구하면 지혜 주신다고 했으니 야고보서 1장 5절 약속 주장하면서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시간 사용에 지혜 주십시오 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거절하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했습니다. 연단하라 이 동사에 여러분 주목해 주세요. 자, 이 동사는 저 발음해 볼 테니까 영어에 뭐가 유추되는지 한번 보세요. 굽나처. 다시요. 굽나처. 김나지움 유럽의 대학 진학을 위해서 있는 그 중고등학교를 김나지움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체조 선수를 짐네스트. 짐이 들어가는 것은 전부 다 이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굽나처라고 하는 것은요, 운동을 통해 신체를 단련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단어가 유래한 것은 굽노스인데 굽노스는 벌거벗은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헬라 세계에서 구글 검색해보면은 이 격투기나 그것이 어떤 형식이든지요, 전부 다 옷을 벗고 있어요. 훈련할 때도 그랬고 격투할 때도 그랬어요. 근데 아주 격렬합니다. 왜 옷을 벗나 하면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를 붙잡지 못하도록 그래서 옷을 벗어요. 그것이 굽노스이고 그렇게 한 상태에서 훈련하는 것을 굽나조라고 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격렬하게. 근데 여기에 등장하는 이러한 선수들은요, 너무 잔인한데, 뭐라고 그럴까, 이 격투기에 잔인한 시합에 동원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대부분 두 명 중에 한 사람이 죽는 경우가 태반이고요. 이 격투기를 앞두고 최적의 신체 조건, 강력한 근육, 그리고 고도의 싸움 기술을 위해서 아주 격렬하게 기술을 연마합니다. 잔인할 정도로 강훈련에 돌입하는 거죠. 지금 이 단어를 썼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이러한 차원으로 훈련하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것을 명령했을 때는요, 이 금나조라는 이러한 동사를 썼을 때 지금 목회자인 디모데는 무슨 말인지 압니다. 그냥 보통 연습 정도가 아니고 격렬한 헌신 이 정도입니다. 효과적인 말씀 사역자는 자기 훈련이 있어야 한다. 체육관에서 신체를 단련하는 선수처럼 신체 단련은 반복이에요. 그래서 강한 근육은 몇 달에 걸쳐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고도의 기술은 몇 년에 걸쳐서 반복한 결과예요. 이것이 말씀 사역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가? 그렇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성경에 나오는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작은 힌트가 나오는데 역시 굽나조를 통해서입니다. 반복된 연습 과정을 통해서요. 이 단어가 베드로 후서 2장 14절에 나오는데 베드로 후서 2장은 거짓 선생과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처음에 제가 신약을 일독할 때 이런 부분에 왔을 때 다가오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서 2장에 펴보시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매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처음에 이런 것을 읽었을 때 교회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 근데 주님께서 그의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심하고 있으라고 주신 명령입니다. 알지 못하는 가운데 설마라고 아니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2장 1절에 나타나 있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이 있으라고 했는데 그들의 특징에 대해서 쭉 계속 나열해요. 그것이 14절까지에도 끝이 나지 않습니다. 15절을 보면은 이들이 발람의 길을 다 바르고 여기까지 나갑니다. 14절에 저와 함께 주목해야 될 이 부분은 왜 이들이 여기까지 이르렀나 하는 조그마한 힌트를 볼 수 있어요. 반복에 의해서예요. 14절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뭐에 반복해서 연습되었다고요? 탐욕에. 탐욕에 맛을 들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탐욕스러워지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운동 좋아하는 마니아들은 처음에 그 등록하는 것 헌신이 작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힘들어해요. 그러다가 땀을 흘리면서 샤워하면서 그 개운한 느낌, 그것 때문에 처음에 30분 하던 것을 나중에는 어떤 사람은요 4시간까지 늘리는 경우도 있어요. 짐에서 있는 시간, 운동 맛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일하게 이 사람들은 탐욕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좋아요. 발전되어 나가요. 이게 거짓 선생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분명한 뚜렷한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위선으로 포장해요. 자, 분별력은 어떻게 생길까요? 영적 분별력. 겁났죠. 반복된 연습을 통해서입니다. 오랜 시간 반복된 연습을 통해서. 단단한 음식은 아이들은 소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른이라도 장기 금식을 한 경우에 바로 그 금식이 끝난 순간에 고기를 바로 씹지 못합니다. 안에 소화 기관이 아기들 그 위장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고기를 먹잖아요. 그러면 큰 탈 납니다. 왜 우리가 고기를 먹고 그대로 소화할 수 있는가 하면은요, 반복된 과정을 거쳐서 우리의 밥통이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것을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았다.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선악을 어떻게 분별해요? 아, 목사님, 그거는 실수를 통해 배우는 거죠. 실수를 통해 분명히 배웁니다만 주님께서 항상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우기를 원하실까요? 그 시행착오가, 그 실수가 아주 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하지 못할 정도의 거대한 것이라면 어떻게 해요? 안 되죠.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웁니다. 실수를 통해서 배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실수가 엄청나게 줄어들기를 원하고요, 경험하기 전에 경험 없이 깨닫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될 수만 있으면. 그래서 시편 119편 133절에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그래서요, 어떤 죄악도, 죄악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실수하고 그래서 만신창이가 되어서 아 이제 이거 죄악 지으니까 손해가 많구나, 그렇게 해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깨닫기를 원할까요?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셨어. 그래서 어떤 죄악도 나를 지배하고 주장하고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그 경험 하지 아니하고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니까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고요.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굽나츠, 반복된 연습을 통해서, 그래서 그 결과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아, 이것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바르지 못해. 이 연단 자국이 없으면은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로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발을 담그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도록 허용함을 통해서 이 연단을 연습 과정을 거친 사람은 이것이 나에게 해를 끼치는 줄 알고 선택을 비켜갑니다. 이렇게 할 때 8절, 이러한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렇게 격렬하게 운동한 결과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약간의 유익이라 할 때 두 가지 차원이 가능한데, 하나는 시간적인 차원에서 잠시라는 brief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 소량, few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시간적인 의미에서 짧은, 거기도 이 단어가 prolegon이라는 이 단어가 쓰임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규모 면에 있어서도 작게, 그것도 가능합니다.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이 헬라어를 기반으로 해서 적용하자면, 육체를 강력하게 단련하면 이 짧은 기간 동안 사람으로부터의 환호, 승리자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문맥 가운데 따라서 해석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육체의 연단을 아주 강력하게 했어요. 시합에 나갔습니다. 승리가 되었어요.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환호합니다. 그것이 짧은 환호, 갈채, 그리고 사람들이 또 다음 시합에서 우승자가 생기면은 그 사람이 갈채 받겠죠. 그런 의미에서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물론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시키면 운동하면 몸 건강하고 좋죠. 두 번째,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현재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생애에 유익하다. 다가오는 세상의 영원한 종기와 직결이 된다. 운동 선수가 격투기를 앞두고 격렬하게 자신을 몰아가듯이 주님 앞에서 영적 성숙을 위해서 몸부림치라, 이 메시지.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 세대가 맞이할 환경은 그리스도인들의 강력한 영적 근육과 고도의 영적 싸움 기술을 요구합니다. 오늘은 한 가지만 부탁을 하겠습니다. 말씀 암송입니다. 이것은 무기입니다. 영적 훈련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말씀 암송은 필수 불가결한 싸움 기술을 익히는 것이다 생각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또 유익되는 방식으로 내 것으로 만들까,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것인데 어떻게 할까, 푸시업을 많이 해가지고 통증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까? 어떤 사람은 쉬었다가 하면은 풀리겠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근육 운동에서 오는 근육통은 그 다음날 똑같은 것을 더 많이 함으로써 근육을 풉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면은 근육통이 사라지고 근육이 그 자리에 생깁니다. 그것을 극복해야 돼요. 말씀 암송에 있었어도 통증이 오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희락이 있다가 희락 대신에 너무 근근한 이거 해가 좀 뭐해? 라고 하는 도전적인 때가 옵니다. 그때 계속하십시오. 집요하게 계속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런 결심을 하고 실행하는 여러분들에게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일찍 말씀을 마쳤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 에베소 교회나 또 갈라디아 교회나 고린도 교회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었던 글래디에이터들의 격렬한 몸싸움, 그것을 위해서 몸을 단련하는 그러한 것들, 하나님 영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정말 제대로 된 훈련 가운데 영적 희락을 맛보아 알게 하시고, 또 중간에 건조함이 느껴질 때 그때에도 지속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 마지막 때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에 헌신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